오늘 이 저녁에는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도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것을 순간적으로 설명할 때 약간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으니까 설명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강조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이렇게 이민교회의 약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가 있긴 있지만 좀 성경 공부, 정말 기본적인 것들 꾸준하게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 제자훈련이라는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제자훈련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떠한 신앙,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기도 응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어떤 그러한 그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만들었던 그 성경 공부 교재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열심히 오고 또 금요일날 또 새벽 예배 오다가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직분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은 별로 없지만,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자신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가 아니라 뉴저지에 있을 때 교회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가 같이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온두라스였던 것 같아요. 온두라스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한 안수 집사 한 분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로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절대로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 기도 못합니다. 자신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팀의 리더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로님이 되기로 거의 예약되어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표 기도할 때 기도를 써서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좀 조리 있게 잘 되니까. 그렇지만 또 동시에 적어도 안수집사, 뭐 집사 또 오래 다녔으면 어떠한 모임에 갔을 때 집사님 또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할 수 있을 때에 하다못해 식사 기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목사도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부탁하기가 힘들어요. 미안해요. 진짜 집사님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했다가 기도를 버벅거린다고 생각을 해요. 저 목사가 나를 창피를 주려고 이렇게 시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교회 학교 출신이고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요즘 그 마음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은 주일 오후에 다 교인들 전부 다 어르신들까지 다 모아놓고, 그냥 우리가 또 조그맣게 우리 말씀으로 만나요 하긴 하지만은 그냥 한 시간 정도 집단 성경 공부를,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면 2박 3일 수련회 가가지고 한 3일 동안 그냥 그걸 집중적으로 한 5가 정도 하면 딱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그마한 소그룹 성경 공부였으면은 제가 물어봤겠죠. 여러분한테 다 아이자매 아기 낳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참 좋습니다. 아이자매 나와가지고 아이자매가 아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하면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한번 그렇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은 제가 물어보겠죠. 이렇게 우리 조혜영 사모님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피해갈 수 있겠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속으로 딱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안 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뭔가? 우리 항상 열심히 선교도 다녀오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우리 문춘숙 권사님 나와서 한번 말씀.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알아도 당황스러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교리문답 교리할 때 보면은 복음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딱 심플 답은 있어요.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기쁜 소식. 또 요즘 말로 한다면은 뉴스페이퍼,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승리의 소식.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 당시에 기쁜 소식, 뉴스는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황제하고 나라와 관계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뉴스가 별로 없지만 동시에 어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잘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정치를 보면은 지금 방송을 책임지는 그 최고의 자리를 지금 누구를 앉히느냐. 막 그거 얼마나 힘싸움이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론을 누가 잡고 있느냐.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그 당시엔 더 심했죠. 그래서 뉴스페이퍼 신문은 그 나라에 대한 황제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 딱 얘기하면은 딱 어떠한 느낌이 있냐면 이것은 나라에 대한 소식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가짜 복음이야.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엇할 수밖에 없어요?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로마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가 왕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의 역할, 이건 의미고 복음이 분명히 something 무엇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하여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하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정의 또 동시에 복음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복음을 믿으라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는 곧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 복음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이야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선택받았다는 거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복음은 또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약속이 또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직접적인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만 중요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중요한 복음이고 또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고 하면은 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원형이 바로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이, 죄를 범한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이야기가 구약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복음은 성경을 전체로 본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먼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이 모든 것이 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은 딱 예수님이 복음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삶이 복음이기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약속하신 그 성경의 전체가 복음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잘 알지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으면,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야지 어떠한 문제 앞에 어떠한 일 앞에 우리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놔야지 잘 얘기하지, 안 그러면 횡설수설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놓고, 그렇죠? 다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그대로 읽지는 않더라도 그 어떤 타이틀, 서브젝트 그것들은 딱 중요하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혼란스럽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때로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원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근데 왜 이런 약속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우리는 어떠한 곳으로 가게 되는가. 이제 그러한 것들이 복음이고, 동시에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가장 심플하면서 간단한 답이에요. 또 이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면 돼요. 또 한번 해볼까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설교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들이 선포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갑자기 이방인들이 가가지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가서 팔레스타인에 내가 살던 곳에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나라에 우리도 가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아세요? 뭐 안다고 할 수도 있고 모른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라는 말을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하라 그러면 뭔가 아주 멋있는 미사 여구를 해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사 여구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성경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뭐 여러분도 다 아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 예수님도 미화해가지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조롱당하시고 핍박당하시는 거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설교할 때 설교 잘하고 싶겠어요? 못하고 싶겠어요? 잘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내 수준이 뻔한데 좀 표현이 상하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하면 사람들이 어떤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지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목사들의 설교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설교가 있으면 자기는 참고한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갖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 목사가 마음에 드는 설교는 성도들도 마음에 들까 안 들까요? 들죠. 목사 귀에 좋은 설교도 성도들 귀에도 좋은 거예요. 성도들 귀에 좋은 설교, 목사 귀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저거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란가 뭐 하여튼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도 어떤 들어서 제가 가서 갑자기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원래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그 원래 원본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했을까라고 인터넷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어떤 지방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 설교 원고를 인터넷에다가 당당하게 싹 올려놨어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자기 원고를. 근데 그 원고를 딱 읽어봤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한 설교를 그대로 올려놨어요. 내가 그래서 야, 이 목사님 대단하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 설교로 이렇게 올려놓다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뭔가에 중독되고 뭔가에 어떻게 좀 이렇게 딱 되면은 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려면은 뭐 참고만 했다고 한다든지 하니까 그러잖아요. 참고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더 특별한 거. 요즘은 여러분 이 목사들도 고민이 많아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있어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설교를 올려놔도 그냥 억지로 이렇게 찾아와서만 들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다 들으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 들으면 그 옆으로 비슷한 설교 쫙 뜨지 않아요? 저랑 친한, 뭐 친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저랑 뭐 전화하면은 뭐 잘 지냈냐 하면서 밥 한번 먹자 하자고 하는 목사 한 명 있는데 설교 한번 하면은 10만 명, 20만 명이 바로 그 주에 봐요.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이 설교를 듣는다는 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들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한국에 있는 난다긴다는 목사님 설교하고 이 조은성 목사 설교를 비교해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목사들도 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겠죠. 그런데 잘하는데 자기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원 형제가 저한테 아까 밥 먹는데 목사님 챗GPT AI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챗GPT 저 설교할 때 도움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죠. 챗GPT 딱 인공AI가 뭐냐면은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정리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오늘 막 구원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정의로 한 30분짜리 설교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은 30분짜리 설교 원고를 만들어줘요. 근데 그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설교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이게 챗GPT 있잖아요. 인공 AI 딱 거기에 딱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AI도 실수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챗GPT 할 때 다윗의 갑자기 이제 그 생애를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게 다윗의 생애가 틀려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분명한 오류예요. 다윗이 이제 몇 살에 그 정확하진 않죠. 하지만 다윗의 중요한 그 나이들이 있어요. 이제 죽은 나이하고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을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내가 확실히 알았죠. 아, 이런 연대라든지 그런 것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로. 여러분 막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 궁금하면 해줘요. 근데 여러분 딱 그게 내 게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복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또 좀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딱 읽으면 제가 지금 로마서 아까 마가복음도 1장 1절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이 딱 뭐였어요? 다 복음에 관한 건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곧 무엇을 전하는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육신이 육적인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은 결코 육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갖다가 육적인 것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하다. 하나님은 고통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을지라도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고통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있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동정녀 탄생, 이거만 빼고 믿어라. 그거는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그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안 믿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또 우리의 복음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하는데 사람들한테 나 장로예요, 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더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갑자기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왜 장로라고 얘기해? 내가 왜 집사라고 얘기해? 자기가 왜 집사라고 얘기해? 갑자기 왜 신앙을 여기다 겸부시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의 많은 부모들이 자기는 교회 안 가도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냈어요. 사실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교회 가면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뭐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준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랑이라는 영화 생각나세요? 여러 번 얘기해요. 거기 보면 사람들도 많이 얘기해요. 미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 자기 아들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교회 가서 막 사람들이 막 찬양하면서 막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용서해야지 사람들이 막 시키니까 따라가서 딱 가서 봤는데 갔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그 자기 아들 그렇게 한 그 사람이 말이야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다고 그냥 막 할렐루야 하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든지 안 용서해 주든지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막 하니까 그 막 화나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예요? 교회 집사들 막 유혹하잖아요. 타락시키려고 장로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당당하게 보여주시며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아니,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아,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야, 저렇게 신실한 사람의 목사구나 라고 하니까, 아니면은 저 목사도 저 못 믿을 사람 아니야? 뭐 그러게.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이것도 정말 도전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산당도 없앴는데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그 랍사기가 와가지고 이런 상황을 봐라, 나라도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렇게 점령한 것을 보면 여호와는 히스기야, 유다 백성들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와 함께한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아수르 배반했잖아요. 산당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힘을 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완전히 버린 사람과 같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런 환영이 오면은 정말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경험해봤잖아요. 그러한 상황들을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민해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삶의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 환경 가운데 역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랑 내가 B라는 사람을 같이 살아가는데, A라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B인 나에게도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영향을 뿐만 아니라 C에게도 영향을 간단 말이에요. 막 그러한 막 얽히고 설킨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A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B, C에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원치 않는, 정말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요즘 제가 룻기를 공부하고 있어요. 룻기. 이 상반기에 이제 한 9월부터 6기를 설계해볼까 이제 준비 중인데,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가뭄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난 상태에서 아버지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어버려요. 남은 것은 아내와 그 다음에 며느리 두 명이에요. 그게 룻기의 시작이에요. 이들이 떠난 거는 가뭄 때문에 떠났어요. 근데 이들이 가뭄 때 고향을 떠나서, 가뭄 때에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죽은 건지, 아니면 거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아서 죽었는지 뭐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나오미의 시작이 뭐냐, 결국은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남편이 죽고 멀리 떠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두 명도 죽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룻기를 읽으면서 딱 제 마음에 뭐가 닿냐면 이게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뭐 이유야 어떠했든지 간에 내 실수일 수 있고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정말 누구의 실수인지도 누구의 잘못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분명한 것은 내가 밑바닥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분명해요. 밑바닥 최악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밑바닥인데 내가 최악인데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냐는 거예요. 우연히 나오미하고 룻이 우연 도착해가지고 우연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삭을 죽기 위해서 갔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 우연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연히 간 곳이 곧 누구의 밭인지 아세요?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자꾸 우리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나,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나,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내가 왜 억울한가 막 그런 거를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가운데에 병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면 좋은데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시간이 딱 지나면 나이가 딱 넘어가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상황 정말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이 안 회복시켜 주시면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면 그냥 끝입니까?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말이 나와요. 그잖아요. 우리 주변에 불치병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아요. 하루하루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나 안 잊어먹었죠?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잊어먹었죠? 막 그런다. 근데 그 말은 왜 할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하는 거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믿음, 구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병자를 고치는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15절을 안 줘가지고 그 내용은 없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15절이 뭔지 아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곧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복음은 곧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아인 연합장로교회가 그 믿음의 삶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죽는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으면 저도 좋죠. 근데 여러분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우리 2세들을 위해서도 정말 투자하고 그 2세, 20대들을 위해서 더 정말 기도하며 노력했다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설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분명히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목사인 제가 당장 그분들을 향해서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내가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점점 이제 말도 잘 못하시단 말이에요. 그 점점 불안해 한단 말이에요. 정말 눈에 띄게 불안해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목사인 제가 권사님 절대로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 사람, 그 분만 아니에요. 나이 드신 90 넘으면, 80 넘으면, 70 넘은 분들만이 아니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회개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진짜로.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선교 가는 건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도 많고 그런데 갈 사람도 많이 적었겠지만 제가 이 선교에 같이 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좀 눈치를 너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좀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가서 뭘 할까?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선교잖아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도 가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정말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지 간다고 하면 다 뭐라고 그래요? 여행 가냐 막 그런 거잖아요. 여행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선교지로 가겠어요. 불편하기만 한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